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 세빈입니다. 중국이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세계보건총회 화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전 세계 코로나 대응을 돕기 위해 2년에 걸쳐 20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를 언급하며 개발도상국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국가들에게 바이러스 유전자 배열을 포함한 바이러스 발병 관련 자료를 초기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바이러스 통제와 치료 경험을 전 세계에 거리낌 없이 공유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우리 능력 내 모든 것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사람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임무라며 중국인들의 생명을 넘어 세계 보건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통제된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주도하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에 대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석유 수출을 해적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7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서한을 보내 미국은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연료를 수송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카리브 해에 군대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서한에서 미국은 세계 무대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고 국제해양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보건 조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8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조치 등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근거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현재 공중보건 방호태세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서울과 인천, 성남 등 수원 이북 지역을 지칭하는 주한미군 제2구역에서는 기존 단계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향된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식당 내 식사와 쇼핑,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1~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관리들은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들이 지금까지 취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로 이번 발병이 신속하게 억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매우 무능하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본 적이 없다면서도 그가 무능한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나바로 국장은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언론 비서로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돼 기쁘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책임 있는 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1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중국의 국방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도 올해 국방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발생에도 불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남중국해와 타이완 근처에서 군사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최근 내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중국과 미국 관계가 무력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등 적개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양회에서 군사비 지출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사가 18일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측은 8명의 건강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두 차례 투여한 결과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미국 뉴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동안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뉴욕 주민 수십만 명이 특히 부유한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집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능형 손전화기인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분석한 결과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뉴욕 주민 가운데 5%, 그러니까 약 42만 명이 도시를 떠났는데요.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인 동북부 위쪽, 서쪽 마을, 소호, 브루클린 하이츠 지역 인구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지역은 보통 수준이었는데요. 일부는 많은 대학이 문을 닫으면서 가족들을 돌보러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가장 많은 주민이 제일 먼저 뉴욕을 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정용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휴가지나 두 번째 집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롱아일랜드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사우스 플로리다로 이동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도시를 피하는 건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허리케인, 핵사고, 전쟁, 농업재해나 기타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도망가는 건 인간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음악으로 힐링하는 노래하는 의사와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먹이는 유명 요리사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8도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는 50에서 100mm, 평안도와 황해도는 3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4에서 7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2도에서 17도, 신의주 13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2도에서 17도, 함흥 10도에서 16도, 청진 지역은 6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블론디의 노래죠. 언제든지 어디서든 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요. Call me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양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의 1분기 경제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유조선을 보내면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일본이 우주 작전대를 창설했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18일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올 1월부터 3월까지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일 기준 -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난 분기에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4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실질 국내 총 생산도 연일 기준 -7.1%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분기 GDP 급감 이유를 이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풀이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면은요, 이 경기 침체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건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은 특히 미국,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더욱 크게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요, 18일 오전 현재 누적 확진자는 약 16,300명, 사망자는 7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일본 대부분 지역에서는 긴급 사태가 해제됐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 47개 지역 가운데 도쿄와 오사카 등을 제외한 39곳에 대한 긴급 사태를 해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제외된 8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지난주 일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18일 지난 24시간 동안 중국 본토에서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중 2명은 지린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북한과 접경한 중국 북동부 지린성은요,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들이 다시 나오면서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일부 지역을 봉쇄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코로나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또 2차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코로나 발원지와 전파 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은 물론 국제조사단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최근 WHO는 중국과 조사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일정이나 조사 대상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 총회가 열렸군요.
네, 18일 이틀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WHO 총회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연설에서 자국의 코로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중국은 WHO와 전 세계 각국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때 공유해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WHO 차원의 국제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또 향후 2년간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WHO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은 WHO가 중국에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제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WHO가 중국의 입장을 들면서 코로나 확산을 은폐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수스 사무총장이 18일 총회에서요. 빠른 시일 안에 WHO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HO에 대한 자금 지원도 동결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WHO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할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으로서 지난해 미국이 WHO에 지원한 지원금은 약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WHO 한 해 예산의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중국이 WHO에 내는 만큼 미국 정부도 WHO에 대한 지원금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트위터에 수많은 방안 중 하나일 뿐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WHO 자금 지원은 동결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료 수출 문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네, 이란 유조선 5척이 지금 베네수엘라로 향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4,550만 달러 상당의 휘발유와 촉매제 등의 제품을 실은 것을 알려지면서 이 3국 간의 긴장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죠. 미국은 특히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정부나 기업도 제재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 원천 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도 불법 정권으로 간주하고 여러 경제 제재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재와 정치 혼란까지 이어지면서 정유시설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해서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각국 정부와 모든 국제 선적 회사들의 이란을 돕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항행을 방해하며 해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다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7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요?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프 장관은 이란은 불법적인 행동에 맞서 자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적법하고 과감한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항행을 방해하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더 위험에 빠뜨리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도 비슷한 서한을 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은 외교 관계가 단절돼 있어서 주 이란 스위스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주 이란 스위스 대사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카리브해에 군대를 보내 유조선을 막는다면 이란은 그들의 위협에 적절한 조처를 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우주 전문 부대를 공식 창설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항공자유대 소속 우주군이 18일 출범했습니다. 이 우주부대의 공식 명칭은 우주작전대인데요.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28일 방위성에서 부대기 수여식을 갖고 우주작전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우주작전대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20명으로 출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는 2023년 우주작전대가 제대로 운영하게 될 때는 1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작전대가 하는 일이 뭔가요?
적들의 위협이나 우주 쓰레기로부터 일본이 쏘아올린 인공위성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주 임무입니다. 또 지상의 다른 부대들을 위한 위성 항법과 통신 임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주 작전대를 창설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로 일본 방위상은요, 이날 부대교 수요식에서요, 우주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우주 안도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상황 감시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안보 환경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요,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일본 안에서는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인공위성 활동을 교란하거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등 이 방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우주군을 창설했죠.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면서 우주군 창설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는데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우주군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군대가 창설된 게 거의 70년 만의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공군이 창설된 게 1947년이니까요. 72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미 우주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또 해안경비대에 이어서 미군의 여섯 번째 군종으로 정식 편제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우주 분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고요?
네,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수요식에서요. 앞으로 일본의 우주작전대는 미 우주군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우주군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함께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우주군이 일본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일본은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에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때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으로 편제돼서 큰 위헌 논란은 빗겨가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위성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자위권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이 확립돼 있지 않아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 가장 큰 숙원의 하나로 개헌을 꼽고 있습니다. 일본을 정상적인 무력권을 갖춘 보통 나라로 만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싶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던 주변국들은 평화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재정정책을 정부에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각 기관 감찰관들이 잇따라 해임돼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발생한 펜서콜라 해군기지 총격범과 알카에다의 연관성을 확인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미국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완전 회복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기간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7일 밝혔습니다. CBS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끝났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끝났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하나요?
네, 의학적인 지표가 현재 경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백신 개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까지 경제 각 부분이 어려움을 버틸 수 있도록 추가 재정 정책을 시행하라고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호소하는 추가 재정 정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소사업체 파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그때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중소사업체 종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3개월에서 6개월이라도 코비드-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극복될 때까지 시간을 벌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19일 상원에 출석해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대공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면 미국 경제가 이전보다 더 좋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난달부터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30% 이상 축소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실업률은 최고 25%까지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부 당국자와 또 언론도 비슷한 수치를 예상을 했었죠.
예상 수치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대공황까지 안 간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1930년대 이 대공황 때와는 많은 관점에서 다르다고 파월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의 기초가 그때보다 훨씬 튼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바이러스 2차 확신이 없다면 올 3분기부터는 저점을 찍고 경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다시 플러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책을 진행하고 있나요?
연준은 코로나 사태 이후 금리를 크게 내렸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양적 완화도 단호했는데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돕는 겁니다. 사실상 제로 금리 시대 돌입을 한 건데요. 다만 여기서 금리 더 내려서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진 않겠다고 파월 의장은 이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기관 감찰관들이 잇따라 해임되고 있다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소속 스티브 리닉 감찰관을 해임했습니다. 15일 오후 이런 결정을 통보하는 서한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보냈는데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리닉 감찰관에 대해 더 이상 완전한 신뢰가 없다고만 명시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다음 날인 16일 의회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민주당 소속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밥 메넨데스 간사가 16일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리닉 감찰관이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보복 인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나와 또 한 번 금요일 밤에 학살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밤에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금요일 오후 시간은 언론 보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시점인데요. 지난 1일에는 보건후생부에서 크리스티 그림 감찰관 사임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이었고요. 역시 금요일이었던 지난달 3일 이 마이클 애킨슨 정보기관 감찰관이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감찰관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그림 감찰관은 코로나 진단 도구를 비롯한 의료 장비 부족 시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었고요. 애킨슨 감찰관은 과거 우크라이나 추문에 대한 내부 고발자 문건을 의회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탄핵 조사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정부기관 감찰관들이 잇따라서 물러난 거군요.
그렇습니다. 금요일은 아니었지만 또 지난달 초에 국방부에서 글렌 파인 감찰관 직무 대행이 물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해임된 정부기관의 감찰관이 벌써 4명째입니다.
관련 사안을 민주당 주도로 진상조사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공화당 일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감찰관 해임은 책임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미 롬니 상원의원이 16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롬니 의원은 공화당 주류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롬니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감찰관 여러 명을 단기간에 해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감찰관들의 직무 독립성을 얼어붙게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힘의 균형에 균열을 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척 그레슬리 의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의회는 감찰관 해임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같은 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신뢰가 없다는 건 의회가 받아들일 충분한 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리닉 감찰관에게 신뢰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특별한 계기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16일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비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리닉 감찰관의 해임 건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과 메넨데스 민주당 간사가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비위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개인 심부름을 국무부 직원에게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반려견 산책이나 세탁물 회수, 음식점 예약 같은 일들이 언론에 거론됐는데요. 리닉 감찰관이 해임 직전까지 이 문제를 조사 중이었다고 NBC 뉴스 등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직원한테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인과 국무여행에 동행했다는 논란은 작년부터 주요 매체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관련 비판에 대해서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당한 인사 조치란 입장입니다. 리닉 감찰관 해임이 적절했다고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체 정책국장이 17일 ABC 방송에서 말했는데요. 우리는 소위 딥스테이트에 대해 막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딥스테이트가 뭡니까?
예, 막후에 숨은 기득권 세력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이 말을 여러 번 썼는데요. 현 정부 주요 기관 감찰관 중에 상당수가 이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에 나바로 국장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바로 국장은 관료 조직 내에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해군기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테러 단체와 연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펜서콜라 해군 항공기지에서 발생한 총격범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요원과 접촉한 사실이 미 연방수사국 FBI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크리스퍼 레이 FBI 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BI가 총격범과 알카에다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밝혀낸 건가요?
네, 총격범 무함마드 사이드 알 샴라니의 손전화 내용을 확인해 알아냈습니다. 샴라니는 미국 애플사의 손전화인 아이폰 2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미 국무부는 총격 사건 직후 애플사에 샴라니의 아이폰에 저장된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었는데요. 레이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FBI가 애플사의 도움 없이 샴라니의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뚫었고 해당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지난해 12월 6일 펜서콜라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서 2년째 비행 교육을 받던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장교 샴라니가 교육실 안에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샴라니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사건 직후 미 당국은 해당 사건을 테러 문제 공격으로 보고 있고 또 외국 테러 단체와의 연계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11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이나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기념 도서관입니다.
Welcome to the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where the legacy of the 40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brought to life.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규정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자신이나 대통령 보좌관 또는 대통령실 내 개인이나 조직이 만들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가 수록된 기록물을 말합니다. 이런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립기록관리청 산하 대통령기념도서관국입니다. 이 조직은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 보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관리 감독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일의 상당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체계적인 제도나 법에 따르지 않고 사적 혹은 공적으로 보존돼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의회 도서관에 의해서였고 지난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이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인 1955년 연방의회가 대통령 기념 도서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제정된 법은 1986년에 개정됐고 개정안은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통일적인 표준에 따라 건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 조항도 두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전체 건립 비용 가운데 20%를 기부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The Clinton Library and Museum highlights the accomplishments of President William Jefferson Clinton. He decided what should be placed in the center.
현재 미국에는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모두 13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지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레이건 대통령 기념도서관이며 규모가 제일 작은 곳은 후보 대통령 기념도서관입니다. 지난 2017년에 퇴임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념도서관은 현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임기 도중에 사임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기념도서관은 1990년에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념도서관으로 인정되지 못하다 2007년 국립기록관리청의 대통령 기념도서관으로 편입됐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의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11번째 시간으로 대통령 기념도서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Go on, go on.
Leave me breathless.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The Corrs의 Breathless 들려드립니다. 만약 내일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건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요. 의료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도 많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미국 최고의 병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의 메이오 클리닉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음악으로 힐링하는 노래하는 의사. No 피아노 연주에 맞춰 멋진 노래 실력을 뽐내는 이 남자. 목소리만 들으면 가수인가 싶지만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의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미네소타주 메이오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 엘비스 프랜스와 씨입니다. 프랜스와 전공의는 이렇게 병원에서 동료 의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개인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올려서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here are pianos all across the campus at Mayo Clinic. And so we would sometimes we'll just sit down and just play music.
프랜스와 씨는 메이오 병원 곳곳에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언제든 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주위를 지나가는 많은 환자에게 연주를 들려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환자들이 주위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병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은 특히 용기와 위로를 주는 노래를 부르며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요. 메이오 병원에서 5년 동안의 전공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프랜수아 씨는 사실 2년 전부터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노래를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에서 찍어 올린 존 레넌의 노래 Imagine은 사람들의 특히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상상해 보세요라는 제목의 이 노래는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노래 영상을 접한 내슈빌의 음악 제작자들은 프랜스와 전공의에게 미니 앨범을 낼 것을 제안했는데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총 4곡이 담긴 이 음반의 수익금은 코로나 대응 기관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a generation that we could all remember that the entire world is facing this one problem.
프랜스와 전공의는 이렇게 전 세계가 같은 문제에 직면한 건 현 세대 들어 처음이지 않냐며 국제적인 전염병의 대유행이 마치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른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나라나 정치, 인종에 의해 그 밖에 다른 여러 문제로 인해 분열돼 있었는데 그런 분열 양상이 코로나로 멈춰버린 듯 하다는 겁니다. 프랜수아 의사는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고 모두가 함께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오 병원은 뉴욕이나 미국의 다른 지역 병원들처럼 코로나 환자들이 몰려들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포함해 의료진 모두 힘을 모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You realize that you can only help someone with surgery so much. You can only do so much with medication. You know, for me, I realized that music goes places that medicine can't go.
사람들은 수술을 통해 또는 약을 통해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이 가지 못하는 곳에도 음악은 갈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약이 병든 몸은 치료할 수 있지만 음악은 영혼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와 씨는 자신이 이렇게 음악을 통해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이자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프랑스와 전공의는 자신이 노래하는 영상을 보고 전 세계 의사와 간호사들로부터 감사의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매일 겪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잠시나마 잊게 해줘 고맙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하네요. You might say that I'm a dreamer. 프랑스와 의사가 최근 내놓은 미니 앨범의 이름은 Music is Medicine, 음악이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이름처럼 프랑스와 씨는 자신의 의술과 목소리를 통해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치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먹이는 유명 요리사. 미국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요리사 가운데 호세 안드레스 씨가 있습니다. 예술적인 스페인 요리를 선보이며 미국인의 입맛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안드레스 씨는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식당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즘 안드레스 씨는 그 누구보다도 바쁘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식당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바쁘냐고요? 이전에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요리를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스파크 야구경기장. 예년 같으면 야구경기를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겠지만 올해는 적막감이 흐릅니다. 자, 그런데 야구장의 식당으로 운영되던 너른 부엌만큼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유명 식당 사업가이자 월드 센트럴 키친이라는 자선단체 설립자이기도 한 안드레스 씨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바로 이 부엌에서 수천 명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e've used stadiums before, arenas before. They are so important. They are part of the community in the good time.
안드레스 씨는 이렇게 지역 내 야구장들의 공간을 활용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야구장은 좋은 시절에도 중요한 공간이지만 비상시기에도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란 겁니다. 또 야구장의 너른 공간을 이용해 수천 끼 또는 수만 끼의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월드 센트럴 키친을 통해 전 세계 재난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왔던 안드레스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이렇게 워싱턴 DC 지역을 위해 발을 걷어붙였습니다. 내셔널스 야구장 측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We wanted to figure out what we could do with the ballpark to help people with COVID-19.
내셔널스 야구장의 조너선 스타이 부회장은 구장 측도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해 구장 측에서 먼저 안드레스 씨에게 공간 활용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구장의 훌륭한 부엌 공간을 활용해 이웃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습니다. 내셔널스 야구장의 부엌은 50명의 사람이 동시에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고요. 또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동되는데요. 고기와 야채, 밥, 과일 등이 골고루 갖춰진 훌륭한 식사가 포장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식사들은 트럭이나 배달 서비스 직원들 차에 실려 지역 내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저소득층 거주지역,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 등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식사 준비에 투입되는 만큼 이들의 안전과 위생 역시 철저히 따진다고 하는데요.
When you come into the area that we're working, we're doing a temperature check for everybody. So they're checking your.
스타이 부회장은 부엌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우선 체온을 재서 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요. 또 열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개인 소지품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두고 몸만 와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스 씨의 이런 노력은 워싱턴 안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개인 후원자들, 또 재정 후원을 하는 기업들을 통해 월드 센트럴 키친은 미국 내 여러 도시에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안드레스 씨는 미국 포춘지가 선정한 코로나 영웅 25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춘지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자 매일 약 10만 끼의 식사를 코로나를 위해 싸우는 의료진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돕고 또 자신의 식당 직원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드레스 씨는 하지만 이 일에 마감 시한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까지 계속 이 일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기사를 보며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4일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20년 만에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된 VOA 기사를 읽어보며 지진과 관련된 뉴스에 꼭 등장하는 단어 epicenter, 진원지, 진앙이라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Listen closely.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a town of 29,000.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Epicenter, 진앙, 진원지. 진원지는 지진의 근원지, 정확히 말해 지진이 발생한 진원 바로 위에 지표상 지점을 가리키는 단어로 지진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빠지지 않는 표현이죠. Epicenter means the part of the Earth's surface directly above the focus of an earthquake. Epicenter. Epi는 upon이라는 뜻의 접두사이고, center는 중심이라는 뜻의 단어죠. 즉, epicenter 하면 진원지라는 뜻 외에도 어떤 활동의 중심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오전 10시 33분, the quake, 지진은 jolt, 흔들다, 충격을 주다. 그래서 the quake jolted Ridgecrest, 지진은 리지크레스트 지역을 흔들었습니다. A town of 29,000, 인구 2만 9천 명이 거주하는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수천 명이 전력을 잃었고 어느 지역의 수천 명을 말하냐면 near the epicenter, 진원지 근처에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이 집 한 채가 부분적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예문 다시 들어볼게요.
At 10:33 a.m., the quake jolted Ridgecrest, a town of 29,000. Thousands were left without power near the epicenter, and this home was partially consumed by flames.
Here are some examples.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집 두 채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고되었습니다.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진원지 근처의 한 마을에서. Two house fires have been reported in a town near the epicenter.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last decade.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연구소는 중심지였습니다. 무엇에? of scientific research, 과학 연구와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기술 혁신에 for the last decade, 지난 10년간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epicenter. The institute was the epicenter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the last decade. 오늘의 표현 epicenter, 앞으로 지진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 복습해 볼 수 있는 표현이겠죠?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